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뜻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시고 또 모인 모두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깨닫고 말씀의 교훈 안에 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아오니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무익한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시고 다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른 교훈을 경계함. 다른 교훈을 경계함.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자, 1절부터 좀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보통은 평안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평강은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일.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지만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도 구주이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참 구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세상 권세는 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7장 19절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오예물, 쓰레기, 폐물 그런 뜻이겠죠.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환난 날에 은과 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전쟁 나면 실감하게 되겠지. 시편 146편 3절 4절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권세자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은과 사람들이 참 구원, 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람과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사람은 죄의 결과로 온갖 불행한 일들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와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도 우리를 죄와 불행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신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올 것이나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에는 또 디도서 2장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시고 복스러운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께 예수께만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재물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나 늙고 병들고 쇠약한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벌써 47년생인데도 몸이 약해서 잘 거동도 못하고 자리에 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80, 90대도 예배당에 나오시는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70 중반쯤 밖에 아직 80이 안 됐는데도 몸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가 되어라고 명령하시자 그는 곧 순종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또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고 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울도 그를 사도로 부르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든지 혹은 믿음 안에서 아들로 여겨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아들보다 영적인 아들은 더 귀합니다. 육신적 가족관계보다 영적 가족관계는 더 귀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마리아나 자기의 동생들을 향해서도 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영적인 가족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참으로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날마다 부족과 실수를 씻음받고 신앙생활하며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평안은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며 또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이며 우리 모두가 항상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심령의 평안도 몸의 건강도 또 경제적 환경적인 안정도 얻기를 원합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잘 많이 쓰지는 않지. 경륜, 경영 혹은 섭리 좀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교사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던 그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훈은 금지되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교회의 표는 바른 교훈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훈의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정통적 흐름과의 일치입니다. 바른 교훈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만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물론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주관적 해석을 버리고 객관성 있는 바른 해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 즉 지어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고 사실들입니다. 족보는 육신적 혈통을 말합니다. 그것이 귀한 유산일 경우도 있으나 진리의 보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육신적 족보로 말하면 천주교회가 사도들의 후예일지 모르지만 진리 사상으로 말하면 천주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탈하였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의 계대입니다. 사실상 육신적 족보는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사도적 교훈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참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교단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다 평양신학교 얘기를 하고 평양신학교 우리가 뭐 장자교단 얘기를 하는데 장자교단 평양신학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정말 평양신학교를 언급하려면 평양신학교 설교교장인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박사의 보수신앙을 계승해야 될 것이고 정말 한국 장로교회를 말하려면 장로교회의 바른 신학을 지켜온 박형룡 박윤선의 사상을 계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그 박형룡 박윤선의 정말 사상을 계승하는 교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이다. 그런 헛된 소리나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화나 족보 이야기 같은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 뜻이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됨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 얻은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된 교훈은 우리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신화와 족보에 착념하는 자들은 믿음에 유익을 주지 않고 변론만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변론은 말만 무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변론은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고 참된 믿음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절 계속 봅시다. 경계의 목적은 경계라는 파랑겔리아라는 말은 명령, 영어 성경들에는 명령 혹은 그냥 교훈 그렇게 번역했더군요. 명령 혹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경계의 목적, 즉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청결한 마음이란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혔고 지금도 더럽힙니다. 그러나 회개와 죄 씻음을 통해 마음이 깨끗함을 얻었고 또 계속 씻음 받음으로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바른 도덕적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양심은 죄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며 진실한 순종 생활로 선하게 간직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모양만이 아니고 작을지라도 진실하게 믿기 시작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참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도덕법의 완성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설교와 교훈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헛된 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말에서 떠나 헛된 말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고 잘못된 교사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을 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아닙니다. 8절 계속 보시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혹은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망령된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 말 같은데 망령된 혹은 속된 영어로는 profane 속된 자며 그렇게 번역했고 속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아비를 치는 자라는 표현은 아비를 죽이는 자들 또 어미를 죽이는 자들 뭐 쳐서 죽이는 거죠 치는 자 그냥 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아비를 죽이는 자들 혹은 어미를 죽이는 자들 그렇게 번역했고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란 말이 동성애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인신매매자들이죠. 사람 탈취하는 자 인신매매자들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저 율법 교사들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 의도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복음 진리에 맞게 적용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유익을 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1차적으로 죄인들을 위해 주셨고 죄인들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15개의 죄악들의 목록을 열거하며 합니다. 불법한 자들, 즉 율법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겠죠. 불법이니까. 또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과 그의 계명, 그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죠. 또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또 망령된 자들, 아까 속된 자들, 세속적인 자들, 아비를 죽이는 자들, 어미를 죽이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인신매매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죄인, 이런 자들을 쭉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15개쯤 될 것입니다. 15개 부류의 사람들, 죄인들을 여기에 열거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죄인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른 교훈, 곧 건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 다른 교훈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복음과 충돌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으로서 또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직접적 수단이거나 성화에 효력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의의를 통해 왔고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섬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또 8장에 말씀하신 바죠. 성화의 이치를 로마서에서 증거할 때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의 목표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광의 부활과 천국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평안을 이미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확신에 이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소망의 견고함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고 또 고난과 수고의 세상 현실에서 낙망치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는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3절에 바른 교훈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 진리의 교훈이 바른 교훈이고 오늘 본문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에 의하면 복음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 그것이 바른 교훈이고 복음 진리죠. 이신칭의의 진리, 그것이 복음이고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이탈해 나가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은 이 이신칭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문제 같은 것으로 변론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토론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유익한 주제를 다뤄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변론에 불과한 것이 되죠. 다른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고, 셋째로 우리는 바른 교훈 안에서 경건과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바른 교리, 교리 사상도 건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도록 경건과 의와 사랑의 실천, 그것은 실천의 문제, 우리의 인격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말은 정통 교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만은, 보수 정통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와 인격과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정통은 죽은 정통일 것입니다. 그 정통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정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른 교훈 안에서 경건과 의와 사랑을 실천해, 바른 교훈의 목적을 그러므로 5절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입니다. 결국 바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나 교훈을 듣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하는 것도 잘못 전한 것이고 받는 사람도 다 잘못 받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면, 또 바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자들이 맞다면, 참 제자들이 맞다면 사랑의 실천자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얻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경건과 의와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면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특히 율법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의 바른 지침입니다.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된다.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율법주의 이단이 되고, 율법주의는 이단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고 변질시키는 일이 되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가, 예수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틀린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옳고, 그러나 행위가 필요 없다 말하면 그것도 틀린 것이다. 반율법주의라고 우리가 간혹 표현하는 반율법주의는 도덕법이 여전히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맞고, 그러나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줄 알고 성경을,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모든 교훈도 사도들의 교훈도 선지자들의 교훈도 모든 신구약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자라가는,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노선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주의로 떨어지지도 말고 반율법주의로 떨어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훈, 바른 교훈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경건과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구해야 되고, 또 다른 교훈을 조심하고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에서 탈선하지 말고,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그 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의 안에서, 그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경건과 의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성화의 문제고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결함이 있다면 그는 잘 안 믿는 자든지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유치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죠. 교회의 직분자쯤 되면 목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교회의 모든 집사라고 하면 교사라고 하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 인격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신행일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입만 보수정통을 말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루지 못하고 어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신행일치하는 바른 교훈 안에서 경건과 의와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만 올바르게 살고 또 산 결과 서로 사랑해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말도 예쁘게 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우리 지금은 안 나오는 어떤 분이지만은 예, 좀 약간 그 성격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그 나쁘다고 저는 그 마음이 나쁜 분은 아닌데 그런데 한 번은 좀 연로한 권사님을 향해서 막 다투듯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 집 사람이 잘 그렇게 어떤 데는 화를 안 내는데 예, 화를 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화를 소리를 내면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권사님에게 무슨 말 버릇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가만히 말을 듣고 좀 잠잠하더라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아마 옆에 있었던 분도 예,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죠. 교회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 교회는 예, 무질서한 쌍놈들의 집단과 같다 그런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들어가니까 다 점잖하고 사람들이 예절이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서로 존중하고 교회 가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교회 가면 다 서로 존중함을 받는 그런 참 좋은 모임이다. 좋은 단체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정말 참 특이한 모임이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또 없는 사람도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해야지.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고 조금 직분이라도 가졌다고 사람들을 좀 무시하듯이 말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 사람은 직분 자격이 없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잘못 배웠다. 잘못 가르쳤다. 목사의 탓이다. 목사가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다. 그러겠죠.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바로 잘 가르치고 바로 잘 배워서 목사도 바로 되고 교인들이 바로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바른 교훈 이신칭의의 바른 복음 진리 안에서 좋은 인격자들 좋은 그런 삶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환경 복잡한 육신의 연약한 조건과 인간관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고 많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며 성화를 이루며 또 평안을 늘 유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합정동 교회가 말세에 바른 교회의 수에 들고 바른 교훈을 늘 지켜나가는 바른 교훈에서 탈선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바른 교훈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직분 자나 모든 성도들이나 다 한결같이 경건과 의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